안녕하십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드디어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다 뭐다 엄청 바쁘셨을 텐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바쁜 건 아니지만 이제야 녹음하게 됐습니다. 네, 5월 달은 정말 푸르른 달이죠. 그래서 산들을 보면 온통 푸르른 색들입니다. 초록색들도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초록색, 단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게 되니까 그 초록색들도 다 조금씩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들이 자아내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5월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미처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제가 뭐 좀 불안정하고 이런 시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초록색의 그 산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정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푸르른 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네 뒷산도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벚꽃보다도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초록색이. 그래서 그것을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 21화는 잘 들어보셨나요? 네, 그 제가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트위터 주소를 한번 일러드리면은 주소가 아니군요. 그 아이디 친해지기에서 골뱅이 yong3503 을 팔로잉 해주시면은 그게 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덧글밖에 없죠. 그래서 그 덧글을 본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뭐 당연히 다 그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잘 읽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그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그 보잘것없는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댓글. 어쨌든 그 댓글로는 이렇게 그 우리 그 상방향의 소통이 안 되니까 그 트위터에서 글을 이렇게 팔로잉해서 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그 글도 이렇게 날려드리고 그리고 그 제 신 에피소드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면 그곳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정도로 그 쓰이고 있는 트위터인데요. 그 트위터에서 이제 21화를 듣고 그 단번에 제 성격을 또 맞추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추시는 분이 그 게스트와의 대화에서 그 제 성격을 이렇게 간파해내시는 게 너무 신기해서 좀 놀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몇 명 아니지만 이렇게 한 세네 명 이렇게 저랑 이렇게 한 번씩 하시거든요. 이렇게 교류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뭐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동네 뒷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다가 5월에 지금에서야 아름다움을 느꼈듯이 그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그 인터넷상의 소통이 저한테 참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트윗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21화 얘기를 조금 하면은 저는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말이 제가 좀 빠른 편이긴 해요. 솔직히 특히 이렇게 그 사투리가 가미되면은 엄청 좀 빠른 편이고요. 물론 지금도 뭐 사투리나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데 그 제 친구도 말이 빠른 편인데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가 너무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듣고, 이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대화의 흐름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착착 맞아가야 되는데 계속 천천히 가니까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를 하게 돼서, 네, 좀 듣는 분들이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놀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몰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면은 아주 천천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단편들을 읽을 건데요. 두 개의 단편을 읽을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것은 레이몬드 카버의 부탁이니 제발 조용히 해줘라는 책이고요. 이 출판사는 집사제에서 나왔고 안종설 씨가 옮긴 책입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지금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헌책방 빼고는 요즘에는 이렇게 하드커버로 해서 다른 출판사에서 훨씬 예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도 약간 다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은 그 이쁜 책을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에 있는 내용을 읽을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파인더라는 내용입니다. 레이몬드 카보의 진짜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에 있는 또 짧은 소설 거울 속의 저녁 노을 라는 내용을 읽을 겁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 같은 경우에는 배감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난주 씨가 옮긴 책입니다. 이 책도 네, 엄청 옛날 책인데 제가 파는 서점도 보긴 봤는데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약간 애매한 책이네요. 어쨌든 그이두 책을 읽을 건데요. 이두 책은 사실 내용도 다르고, 사실 하나는 재밌고요. 하나는 이렇게 뭔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둘다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둘다 제가 좋아하는 정말 짧은 단편이고요. 그리고 뭔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제 부탁이니 제발 조용히 해줘에서 나오는 파인더 같은 경우에 이 책에서는 파인더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드커버의 새로 나온 책에서는 뷰 파인더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이 제 생각에 뷰 파인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인더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도 뷰 파인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어떤 카메라의 뷰 파인더를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에 나오는 거울 속의 저녁 노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울이라는 대상이 나오거든요. 전혀 관계없는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바라보는 거에 대한 그런 느낌이 뭔가 이렇게 오묘하게 비슷해서 이두 책을 이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더를 읽고요. 레이몬드 카버의 작품이죠. 그다음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인 거울 속의 저녁 노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작품을 읽은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레이몬드 카버의 파인더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더. 양손이 없는 남자가 찾아와서 우리 집을 찍은 사진을 사달라고 졸라댔다. 크롬제의 의술을 제외하면 그는 50살 안팎의 평범한 남자로 보였다. 어쩌다 양손을 잃게 됐소? 그가 용건을 이야기한 후 나는 그렇게 물어보았다. 그걸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오. 그가 말했다. 사진을 사겠소? 아님 말겠소? 우선 들어오시오. 내가 말했다.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소. 마침 젤리도 만들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럼 들어가는 김에 화장실도 좀 사용할까요? 양손이 없는 남자가 말했다. 나는 그가 어떤 식으로 컵을 드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카메라를 어떻게 드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카메라는 구식의 폴라로이드 카메라였다. 커다랗고 검었다. 그는 그것에 가죽끈을 달아 어깨에서 등으로 두르고 가슴에 단단히 붙이고 있었다. 그는 집 앞의 보도에 서서 집을 파인더, 사진을 촬영할 때 피사체의 범위,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들여다보는 카메라의 부속 장치 속에 집어넣고 양쪽 으스로 셔터를 누른다. 곧이어 사진이 나온다. 조금 전 나는 창문을 통해 그 작업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화장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저쪽에 와서 오른쪽이에요. 몸을 접어 구부리는 것처럼 웅크리더니 그는 몸에서 가죽끈을 풀었다. 그리고 소파 위에 카메라를 놓고 상의의 주름을 폈다. 이를 보는 동안 사진을 좀 보시오. 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좁은 단형의 잔디밭, 차고, 현관 계단, 밖으로 내밀어진 창문, 그리고 내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부엌의 창. 맙소사,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비극적인 사진을 갖고 싶어 하겠는가? 나는 눈을 가까이 대고 부엌 창에 내 머리가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의 머리 모양.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기분이 찹찹해졌다. 그런 것은 확실히 사람을 찹찹하게 한다.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바지 지퍼를 올리면서 돌아왔다. 한쪽 으스로 벨트를 누르고 다른 한쪽으로 상의 자락을 바지 속에 찔러놓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가 말했다.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 찍힌 것 같습니다만, 자랑은 아니지만 어느 모로 보나 프로의 작품이죠. 그는 바지의 넓적다리 부분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했다. 커피 드시죠? 내가 말했다. 혼자 사시는 모양이죠? 그가 말했다. 그는 거실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힘드시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카메라 옆에 앉더니 한숨을 쉬면서 느긋하게 등을 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커피 마시세요. 나는 머릿속으로 열심히 화제를 찾았다. 아까 아이들 셋이 이 주위를 어슬렁거리더니 말이죠. 보도 옆에 있는 돌에 우리 집 주거 표시를 써주겠다고 하더군요. 1달러면 된다고 하면서요. 혹시 그 일에 대해 짚이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남자를 떠보기 위한 억측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남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두 개의 으스로 컵을 감싸진 채 힘에 겨운 듯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구부리더니 컵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항상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죠.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군요. 혹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은 겁니다. 내가 말했다. 머리가 아팠다. 커피를 마셔도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젤리라면 가끔 효과가 있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부엌에 있었지요. 내가 말했다. 보통은 안방에 있습니다만. 흔한 일이죠. 그가 말했다. 모두들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죠.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까? 나도 혼자서 일하고 있는걸요. 그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진을 사시겠습니까? 사죠. 내가 짧게 대답했다. 나는 일어서서 커피잔을 취었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나도 시내의 방을 빌리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나쁘지 않죠. 버스를 타고 그 근처를 빙 돌아 한 차례 일을 하고요. 대충 끝나면 또 다른 거리로 옮기죠. 어떤 식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나도 아이가 있습니다. 댁과 마찬가지로요. 나는 컵을 손에 든 채 남자가 꿈틀거리며 힘들게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덕분에 보시다시피 건강합니다. 나는 남자의 의술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커피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요. 배를 끼쳤습니다. 그는 양쪽 의술을 올리더니 다시 내렸다. 아, 잠깐만요. 내가 말했다. 얼마죠? 나와 집이 함께 들어간 사진을 좀 더 찍고 싶은데요. 소용없어요. 그런 일 해봤자. 남자가 말했다. 그런 일 해봤자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남자의 몸에 카메라의 가죽끈을 돌려주었다. 깎아서 세장에 1달러. 남자가 말했다. 이 이상 깎으면 저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셔터를 조정했다.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그가 일러주었다. 우리는 촬영에 착수했다. 우리는 집 주위를 돌아다녔다. 대단히 체계적으로 나는 옆으로 향하는가 하면 카메라 쪽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좋아요. 남자는 말했다. 좋아요. 좋아. 우리는 집을 한 바퀴 빙 돌아 다시 정면 현관 앞으로 되돌아왔다. 이것으로 20장. 이제 됐죠? 아니요. 지붕이가 남아있소. 이거 참. 남자가 중얼거렸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바라보았다. 그럽시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말이죠.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모두들 어디론가 가버렸단 말이오. 이것을 보세요. 남자는 말하며 양쪽 의수를 들어올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의자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것을 차고 앞에 놓아보았지만 지붕은 닿지 않았다. 그래서 나무 상자를 가져와서 나무 위에 놓았다. 지붕 위는 굉장했다. 나는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손을 흔들자 양손이 없는 남자도 의수를 흔들어 주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작은 돌들이다. 굴뚝의 구멍을 덮고 있는 그물 위에 마치 작은 돌들의 아담한 소굴이나 되는 것처럼 작은 돌들이 쌓여 있었다. 물론 아이들 짓이다. 아이들이란 곧잘 이런 일을 한다. 돌을 던져 굴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나는 소리를 지르며 돌 하나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남자가 나를 파인더 속에 담기를 기다렸다. 좋아요.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가슴을 위로 젖히고 큰 소리로 이봐요 하고 고함을 치며 그 돌을 힘껏 멀리 내던졌다. 안 돼요! 그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움직이는 것을 찍을 수 없어요. 한 번 더! 나는 고함쳤다. 그리고 돌을 또 다른 하나의 손에 쥐었다. 거울 속의 저녁 노을. 우리는 우리라 함은 물론 나와 개를 말한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 오두막을 나왔다. 내가 베개맡에 앉아서 1963년도판 조선 영감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사이에 그 이외에 오두막 안에는 책이라고는 없었다. 아이들은 금세 잠에 빠져들어 나직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총 배수량 23,652톤, 전체 높이 37.63m. 따위의 문장을 읊고 있으면 제 아무리 코끼리 떼라고 해도 잠들어 버린다. 저 주인 어른! 하고 개가 말했다. 산책이라도 하러 나가요. 오늘 밤은 달님이 무척 아름다워요. 좋고 말고. 이처럼 나는 말을 할 줄 아는 개와 생활하고 있다. 물론 말을 할 줄 아는 개는 극히 드물다. 말을 할 줄 아는 개와 살기 이전에는 나는 마누라와 함께 살았다. 작년 봄 시내 광장에서 바자회가 열렸는데 나는 거기에서 말을 할 줄 아는 개와 마누라를 바꿨다. 나와 거래를 한 상대방과 나 둘 중에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마누라를 사랑했지만 말을 할 줄 아는 개란 그 무엇보다도 희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와 개는 강을 따라 비스듬한 구릉을 올라서는 그대로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7월. 매미랑 개구리 울음소리가 사방에 가득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이 오솔길의 드문드문 무늬를 그려내고 있다. 걸으면서 나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나날들을 떠올렸다. 주인 어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라고 개가 물었다. 옛날 일 하고 나는 대답했다. 젊었을 때 일. 잊어버리세요 라고 걔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옛날 일 따위 되짚어봤자 비참할 뿐이죠. 참 이해할 수 없군. 비참한 인간일수록 더욱 비참해지려고 하니 아시겠어요? 이제 그만해 라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는 잠자코 걸었다. 걔는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아무래도 걔를 지나치게 귀여워한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봄 바샤회에서 또 다른 무엇과 걔를 교환하게 될 테지. 마누라를 되찾는 일은 불가능하더라도 화풀을 켤 줄 아는 역량 정도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걔는 그런 나의 생각을 눈치챈 듯 했다. 그렇게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하고 걔가 변명을 했다. 주인 어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갔다가 그리고 되돌아오자. 라고 나는 말했다. 숲속의 밤은 무서우니까 말이야. 정말 그래요. 숲속의 밤은 무섭죠. 라고 걔는 말하고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밤의 숲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거울 속의 저녁 노을이라든가. 거울 속의 저녁 노을? 나는 깜짝 놀라 그렇게 되물었다. 그런 게 있어요. 오래된 전설이죠. 엄마 개가 새끼 강아지들에게 겁주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하죠. 허허. 하고 나는 웅얼거렸다. 어때요? 이쯤에서 조금 쉬지 않으렵니까? 좋고 말고. 나는 나무 구루터기에 걸터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거울 속의 저녁 노을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해주지 않겠니? 내년 봄 바자 회 때 나를 내다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면요. 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또 개장 안에 갇혀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싶진 않으니까요. 약속하지 라고 나는 말했다. 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발에 묻은 흙을 나무뿌리에 비벼 털어내고선 천천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 부근에 있는 개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드넓은 숲 어딘가에 수종으로 된 작고 동그란 연못이 있어서 말이죠. 그 수면이 마치 거울처럼 매끈매끈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늘 저녁 노을이 비추어져 있다는 그 얘기예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늘 저녁 노을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글쎄요. 하고 말하고 걔는 어깨를 으쓱했다. 수정이란 아마도 기묘하게 시간을 빨아들이는 모양이죠. 정체 모를 심해요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주 위험하겠지? 네.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모두 거기에 빠져들고 싶어진대요. 아무튼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녁 여울이라서 그리고 한번 여기에 빠져든 사람은 영원히 그 저녁 노을의 세계 속을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죠. 별로 나쁘진 않잖아.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며 걔는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해 보면 대개의 일들은 생각했던 만큼 재미있지 않은 법이죠. 두 번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이 말이에요. 저녁 노을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참네. 저는 뭐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한동안 잠자코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넌 실제로 그 거울 속의 저녁 노을이란 걸 본 적이 있니? 아니요. 라며 걔는 고개를 저었다. 본 적은 없어요. 부모님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죠. 부모님은 또 그들의 부모님한테서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오래된 전설이라고. 그걸 본 걔는 없다는 말이지. 그걸 본 걔는 모두 그 저녁 노을 속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사람이건 개건 모두 생각하는 것들이 대충 비슷하죠. 라고 걔는 말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우리는 온 길과 같은 길을 되돌아 묵묵히 걸었다. 풀고사리 잎이 밤바람에 바닷물결처럼 일렁이고 새하얀 달빛 속에는 꽃향기가 떠다니고 있었다. 졸졸졸 거리는 시냇물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가는 멀어지고 밤을 나는 새는 금속편을 맞부벼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었다. 피곤하세요? 라고 개가 물었다. 괜찮아. 라고 나는 말했다. 아주 상쾌한 기분이야. 그렇다면 상관없지만요. 라고 걔는 말했다. 그건 그렇고. 라고 나는 말했다. 아까 한 얘기는 전부 내 멋대로 꾸며낸 얘기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못하러... 괜찮으니까 사실을 말해봐. 라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눈치채셨어요? 역시... 당연하지. 걔는 떨떠름하게 웃으며 머리를 갈짝갈짝 긁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얘기였죠? 하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년 봄에 있을 바자회 때 말이에요. 주인 어른이 틀림없이 약속하셨으니까. 알고 있어. 계장 안에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걔는 말했다. 우리는 오두막까지 남은 길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다. 여하튼 그것은 가슴이 시리도록 달림이 아름다운 밤이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두 짧은 단편 소설의 내용은 각각 레이몬드 카버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몬드 카버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등장했던 그 인물이 불쌍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른 인물, 그러니까 그 인물을 관찰하는 인물이 더 불쌍한 인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두 팔이 없는 두 개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 폴라로이드 사진사가 옵니다. 그 사진을 자기 집 앞에서 찍고 있는 사진을 그 집 안에 있는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사가 그 여자에게 팔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진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진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은 드립니다. 왜냐면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손이 두 개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컵을 들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동정심으로 그 사람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그 두 개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이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죠 이렇게 하고 집을 돌아보면서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봤겠죠. 그리고 뭐 집이 어질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는 다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 사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그런다고 그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사진사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주인 여자분이죠.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섬뜩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사진을 찍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죠. 아니 그 사진사가 지붕에서 사진 찍으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올라갔는데 그 지붕에는 굴뚝이 있고 그 굴뚝은 그 뭐가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쇠그물 같은 걸로 쳐져 있는데 그 쇠그물 위에 돌멩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분이.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아, 이건 아이들이 했다. 제 생각에는 그 이혼한 상태고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뭐 세 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이 장난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돌을 보고 그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죠. 그것은 그 돌을 보고 아이들을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의 어떤 생각,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돌에 담아서 던지듯이 던져버리는 그러면서 소설은 끝나는데요. 그 레이몬드 카버의 소설은 그 어떻게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뭐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죠. 그냥 잔잔하게 하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 조그만 글 속에는 엄청난 그런 뭔가에 대한 뭐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의수를 가지고 있는 사진사가 불쌍하게 여겨졌었는데 나중에는 그 집주인인 여자분이 더 그 불쌍하게 느껴지는 뭐 제가 읽기에는 뭐 그렇게 끝나는 그런 약간 허무한 소설이지만 뭔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고요. 두 번째 소설 같은 경우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설정 자체가 좀 웃기고 좀 판타지하죠. 그 말하는 개를 부인과 맞바꾸고 그래서 그 개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개가 이제 주인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훈계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아 저게 나 팔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걸 간파하고 그 개가 얘기를 해주죠. 그 거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수정 연못이죠. 그 연못에 그걸 쳐다보는 개나 사람은 그러니까 그 수정 속에 갇히는데 그 수정에는 오로지 저녁 노을만 있는 그런 곳에 갇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참 웃기고 좀 재밌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약간 허무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두 내용에서 그 제가 이렇게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인데 그 레이몬드 카버는 이렇게 그냥 갑자기 탁 끝내버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그 다 뻥이었다는 그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끝나는데 그 둘 다의 공통점은 그 어쨌든 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있다는 거죠 얘기 속에. 그래서 그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로 그 집을 찍고 그걸 사진을 팔지만 사실은 그 파인더 안에 들어왔던 그 집과 그 여자는 사실 좀 그 불쌍한 더 불쌍한 그러니까 팔이 없고 그 사진을 찍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게 느껴지죠. 왜냐면 그 사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했지만 그 자기 아들이랑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죠. 그 얘기에서. 하지만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뿐이죠. 다 없고 다 집 나가고 그런 불쌍한 모습을 그 손이 없는 그래서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그 주인공인 여자가 그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뷰파인더는 그녀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창이고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과 그 말하는 개를 맞바꾼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재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부인과 맞바꿔가면서 그 말하는 개를 얻었는데 결국은 말하는 개가 자기를 훈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뭐라고 했던 그 부인과 다를 바 없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영악한 그런 존재랑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부인이 별로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은. 그래서 더 특이하다고 생각한 말하는 개를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개는 자기 부인보다 더 못됐고요. 그리고 더 영악하고 그래서 그 남자는 결국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개야말로 그 자기 마누라 부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거울이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사실은 그 개가 말한 그 저녁 노을이 있는 그 수정 연못에 갇히게 되는 거죠. 결국 말하는 개와 같이 살게 되면서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고요. 네, 그 재밌는 내용이고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더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요. 그냥 그 읽어보시고 아니면 들어보시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음악은 그 유루펀트라는 그 힙합 듀오가 있는데요. 그 듀오의 그 앨범 수록곡 중에 코끼리 공장장의 해피엔드라는, 제가 봤을 때 이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를 읽고 감명받아서 만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오는 놀려고 받아보니까는 꽤나 뒤에 앉았지. 뭐 그렇다고 무슨 양아치나 별시 덥지 않은 놈은 아니었지. 실시 공부는 아니었지. 아침에 학교 왔다 다시 마치고 나면지 난 이런 것들이 싫었어. 젊을 모르는 이놈들은 오늘도 공부들만을 하겠지만 난 그런 것들 딱 질색이다라는 놈들만 주위에 모였고, 난 무슨 학교가 내 꿈을 키우는 장소라면서 막 연습장을 낙서로 채워나갔어. 식기로 산 CD들 책상에 칼로판 바이러스 우리 팀 이름. 늘 빨리 커서 이곳을 떠나고만 싶었는데 왜 웃질 못하고 눈물이 나는 건데.
이제 시작이자 마지막이야. 너와
다음엔 뭐가 있나 알고자 늘 애썼어. 안타깝게도 여기 가깝게 보이는 것 우리들의 무표정한 억눌림 뿐인 걸. 무늬만 자유를 택한 나는 여태 눈이 먼 채 지팡이도 안 잡으려 뻗대. 차원의 강을 넘나드는 마법사가 이런 날 이끌고 여행을 시작하려 할까. 날 잡아줘, 날 안아줘. 또 갈라져버린 경계의 늪 제발 이 시간을 막아줘. 날 잡아줘, 날 안아줘. 또 갈라져버린 경계의 늪 제발 이 시간을 막아줘. 난 다시 쭉 한 바퀴 돌아봤어. 흔들리는 의자 또 여전히 꽉 찬 서랍. 수 책상 위에 새긴 코끼리 낙서. 이제는 나와 한 걸음 멀어진 이 장소. 언제든 다시 돌아오기만 해. 온 동창은 조용히 내게 말했지만 미안해. 다신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난 또 새로운 여행에 빠져고 널 잊을 거야 아마.
이제 시작이자 마지막이야.
꿈을 하며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책상에 그려 진하게 달린